난 순결을 증오하고 선을 증오해요. 미덕이라는 건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썩을 대로 썩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당신에게 딱 어울리겠군요. 전 썩을 대로 다 썩었거든요.
애정 행위를 좋아해요? 내가 아니라도?
좋아해요.
모든 것이 감시와 기록의 대상이 된 어두운 미래. 인간적인 모든 것이 금지되고 모든 개인은 다만 당의 프로파간다에 맞춰서 움직이는 노예 기계로 전락한 시대. 윈스턴은 그런 시대를 증오합니다. 줄리아는 그런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윈스턴은 당의 간부이면서도 몸의 욕망에 솔직한 줄리아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한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물론 몸의 단순한 욕망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인간성을 말살하는 기계인 당에 맞설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전쟁이라고, 사랑의 절정은 승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당에 맞서서 한 대 치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사랑은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하는 화요일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1984의 주인공 윈스턴은 전체주의 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여지없이 말살되어 버리는 시대에 아주 많이 절망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인간다운 열망과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서 만나는 일은 너무도 어려우니까요. 서로의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죠. 편지를 쓸 수도 없죠. 그들이 한적한 시골에서 만나 사랑을 나눈 첫 번째 미래 장소는 두 번째 이후로는 쓸 수 없게 되죠. 그들은 어떻게 모든 인간성을 말살하는 살인적인 체제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이어나갈까요? 오늘 이야기 감상하면서 알아보시죠. 이번 주에도 조지 오웰의 1984 번역서 선물 이벤트 계속됩니다. 문학동네에서 조지 오웰의 1984 번역서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etty and Steph의 It's Alright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여덟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당의 창작국에서 일하는 20대의 젊은 여자, 당의 강령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열혈 동지인 줄 알았던 줄리아는 윈스턴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처벌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윈스턴과 몰래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만났던 숲속의 훤한 빈터를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5월에 그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건 단 한 번뿐입니다. 줄리아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비밀 장소로 30년 전에는 원자탄이 떨어져 폐허가 되어버린 교회 종루였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늘 거리에서 만났고 만나는 저녁마다 장소를 바꿔야 했습니다.
In the street, it was usually possible to talk after a fashion. As they drifted down the crowded pavements, not quite abreast and never looking at one another, they carried on a curious, intermittent conversation, which flicked on and off like the beams of a lighthouse, suddenly nipped into silence by the approach of a party uniform or the proximity of a telescreen. Then taken up again minutes later in the middle of a sentence. Then abruptly cut short as they parted at the agreed spot. Then continued almost without introduction on the following day. Julia appeared to be quite used to this kind of conversation, which she called talking by installments. She was also surprisingly adept at speaking without moving her lips. Just once in almost a month of nightly meetings, they managed to exchange a kiss. They were passing in silence down a side street. Julia would never speak when they were away from the main streets. When there was a deafening roar, the earth heaved and the air darkened, and Winston found himself lying on his side, bruised and terrified. A rocket bomb must have dropped quite near at hand. Suddenly, he became aware of Julia's face a few centimeters from his own, deathly white as chalk. Even her lips were white. She was dead. He clasped her against him and found that he was kissing a live, warm face. But there was some powdery stuff that got in the way of his lips. Both of their faces were thickly coated with plaster.
Winston과 줄리아는 사람들이 들끓는 길로 밀려 들어가서 어깨를 같이 하지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마치 깜빡거리는 등대 불빛처럼 우습고도 뚝뚝 끊어지는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혹 당원이나 텔레스크린이 나타나면 별안간 입을 다물었다가 한참 후에야 하던 대화를 중간에서 이어나갔고 지정된 장소에서 헤어질 때가 되면 하던 말을 갑자기 끊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서두도 없이 다시 계속하기도 했다. 줄리아는 이런 식의 대화에 매우 익숙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이것을 분할 대화라고 불렀다. 그녀는 또 입술을 놀리지 않고 말하는 기술도 기막히게 해냈다. 그들은 거의 한 달 동안을 밤마다 만났고 딱 한 번 입을 맞출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귀청이 떨어질 듯한 폭음이 들리더니 땅이 솟고 하늘이 깜깜해졌다. 윈스턴은 나가 떨어져 상처를 입고 겁에 질려 누워 있었다. 로켓 폭탄이 바로 근처에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순간 그는 바로 옆에서 얼굴빛이 백묵처럼 하얗게 질려있는 줄리아의 얼굴을 보았다. 입술마저 창백했다. 죽었구나. 윈스턴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은 따스한 얼굴에 키스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 근처에 가루가 묻어 있었다. 두 사람 다 얼굴에 횟가루를 잔뜩 뒤집었었던 것이다. 약속 장소에 가도 눈짓 한번 나누지 못하고 서로 지나가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때마침 경찰이 있다든가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서 맴돌 때였다.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에도 만날 시간을 마련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다. 윈스턴의 일주일 작업 시간은 60시간이었고 줄리아는 그보다 더 많았다.
줄리아 was 26 years old. She lived in a hostel with 30 other girls. Always in the stink of women, how I hate women, she said, parenthetically. As she worked, as he had guessed, on the novel writing machines in the fiction department. She enjoyed her work, which consisted chiefly in running and servicing a powerful but tricky electric motor. She was not clever, but was fond of using her hands and felt at home with machinery. She could describe the whole process of composing a novel, from the general directive issued by the planning committee down to the final touching up by the rewrite squad. But she was not interested in the finished product. She didn't much care for reading, she said. Books were just a commodity that had to be produced, like jam or bootlaces. She had no memories of anything before the early 60s, and the only person she had ever known who talked frequently of the days before the revolution was a grandfather who had disappeared when she was 8. At school, she had been captain of the hockey team and had won the gymnastics trophy 2 years running. She had been a troop leader in the spies and a branch secretary in the youth league before joining the Junior Anti-Sex League. She had always borne an excellent character. She had even, an infallible mark of good reputation, been picked out to work in Pornosec, the subsection of the fiction department, which turned out cheap pornography for distribution among the proles. It was nicknamed Muck House by the people who worked in it, she remarked. There, she had remained for a year, helping to produce booklets and sealed packets with titles like Spanking Stories or One Night in a Girl School, to be bought furtively by proletarian youths who were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y were buying something illegal.
Julia는 26살이었다. 그녀는 다른 30명의 여자와 함께 합숙소에서 살았다. 여자 냄새는 지독하다고, 여자는 지긋지긋하다고 줄리아는 윈스턴에게 푸념했다. 그녀는 창작국에서 소설 제작기를 맡고 있었다. 강력하고 정교한 전기 모터를 돌리는 일로 그녀는 그 일을 좋아했다. 그녀는 영리하진 않았지만 손재주는 남달라서 기계 다루는 데는 천재였다. 그녀는 소설 제작의 전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기획위원회가 보내는 총체적인 지시부터 수정반의 마지막 손질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완성된 작품에는 흥미가 없었다. 독서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책이란 단지 잼이나 구두끈처럼 생산하는 상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60년대 초반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혁명 전 이야기를 들었던 건 오로지 한 사람. 그녀가 8살 때 사라져버린 할아버지한테였다. 학창시절 그녀는 하키팀 주장이었고 2년간 연속 우등을 했다. 그녀는 스파이단 단장이었고 청년 반성 동맹에 들어가기 전에는 청년 동맹 지부장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평이 좋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배포하는 싸구려 외설 소설을 만드는 창작국 음란물계에 뽑혔다. 그것이 그녀의 평가가 좋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음란물계를 쓰레기집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줄리아는 여기서 1년 동안 일하면서 화끈한 이야기니 여학교에서의 하룻밤 같은 제목이 붙은 밀봉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분담해 했는데 이런 책은 무산층 젊은이들이 불법으로 몰래 구입한다고 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The Killers의 Human이었습니다. 윈스턴이 사랑하는 여자 줄리아는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당을 배반하고 윈스턴과의 밀회를 즐깁니다. 만약 당이 당원에게 쾌락을 허했다면 그녀가 당을 배반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와 윈스턴의 차이겠지요.
She hated the party and said so in the crudest words, but she made no general criticism of it. Except where it touched upon her own life, she had no interest in party doctrine. He noticed that she never used newspeak words, except the ones that had passed into everyday use. She had never heard of the Brotherhood and refused to believe in its existence. Any kind of organized revolt against the party, which was bound to be a failure, struck her as stupid. The clever thing was to break the rules and stay alive all the same. He wondered vaguely how many others like her there might be in the younger generation, people who had grown up in the world of the revolution, knowing nothing else, accepting the party as something unalterable, like the sky, not rebelling against its authority by simply evading it, as a rabbit dodges a dog. They did not discuss the possibility of getting married. It was too remote to be worth thinking about. No imaginable committee would ever sanction such a marriage, even if Catherine, Winston's wife, could somehow have been got rid of. It was hopeless, even as a daydream. What was she like, your wife? Said Julia.
She was. Do you know the newspeak word, good thankful, meaning naturally orthodox, incapable of thinking a bad thought?
No, I didn't know the word, but I know the kind of person right enough.
줄리아는 당을 증오했고 험악한 말로 표현했지만 전반적인 비판은 퍼붓지 않았다.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한 당의 강령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된 말 외에는 절대로 신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윈스턴도 알았다. 그녀는 형제단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존재를 믿으려 들지도 않았다. 당에 맞서는 조직적인 반란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리석은 행위라 단정했다. 결국 야근짓으로 규칙을 위반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이었다. 윈스턴은 줄리아 같은 여자가 젊은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 생각했다. 혁명의 세계 속에서 자라나서 당을 마치 하늘과 같은 불변의 존재로 받아들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의 권위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토끼가 개를 피하듯이 그냥 피하기만 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에겐 요원한 문제여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윈스턴의 아내 캐서린을 어떻게 떼어놓는다 해도 위원회가 그런 결혼을 승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백일몽처럼 희망이 없는 일이었다.
당신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신호로 선심이 많은 이란 말 알지? 못된 생각을 할 수 없는 타고난 전통적인 사고방식 말이야.
아니,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겠네요.
With Julia, everything came back to her own sexuality. As soon as this was touched upon in any way, she was capable of great acuteness. Unlike Winston, she had grasped the inner meaning of the party's sexual puritanism. It was not merely that the sex instinct created a world of its own, which was outside the party's control, and which therefore had to be destroyed, if possible. What was more important was that sexual privation induced hysteria, which was desirable because it could be transformed into war fever and leader worship. The way she put it was, "When you make love, you're using up energy, and afterwards you feel happy and don't give a damn for anything. They can't bear you to feel like that. They want you to be bursting with energy all the time. All this marching up and down and cheering and waving flags is simply sex gone sour. If you're happy inside yourself, why should you get excited about Big Brother and the 3-year plans and the 2 minutes hate and all the rest of their bloody rot?" That was very true, he thought. There was a direct intimate connection between chastity and political orthodoxy. For how could the fear, the hatred, and the lunatic credulity which the party needed in its members be kept at the right pitch, except by bottling down some powerful instinct and using it as a driving force? The sex impulse was dangerous to the party, and the party had turned it to account.
Julia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의 성욕과 관련돼 있었다. Winston과 달리 그녀는 당이 성적 순결주의를 주장하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성 본능은 그 자체의 세계를 만들어내 당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파괴시켜야 했다. 그러나 파괴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성욕을 박탈할 경우 인간은 신경질적이 되는데 그런 히스테리아말로 전투열과 지도자 숭배로 전환하는 데 바람직하기 때문이었다. 줄리아는 윈스턴에게 설명해 주었다. 사랑의 행위를 하고 나면 정력이 모두 고갈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주할 일도 줄어든다. 당은 인민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을 참지 못한다. 사람들이 늘 정력에 넘치기를 바란다. 행진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드는 등의 모든 행위는 성행위가 더럽게 변질된 결과이다. 사람이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빅브라더나 3년 계획이나 입은 증오 같은 일에 흥분하겠는가? 윈스턴은 줄리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순결과 정치적 정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강렬한 본능을 축적한 후에 추진력으로 쓰지 않는다면 당이 당원들에게 요구하는 공포와 증오와 맹신을 무슨 방법으로 절정에 이르게 할 것인가? 성 본능은 당 입장에선 위험하다. 그래서 당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Human Touch였습니다. 성과 같은 인간 본연의 강렬한 감정과 에너지,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전체주의 체제의 본질이라고 조지 오웰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육체적 본능을 당에 맞서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짚이는 대목입니다. 윈스턴은 이런 체제 하에서는 그도 줄리아도 죽은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천적인 줄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그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밀회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윈스턴은 체링턴 씨의 고물 가게로 찾아갑니다.
윈스턴 looked round the shabby little room above Mr. Charrington's shop. Beside the window, the enormous bed was made up, with ragged blankets and a coverless bolster. The old-fashioned clock with the 12-hour face was ticking away on the mantelpiece. In the corner, on the gate-leg table, the glass paperweight which he had bought on his last visit gleamed softly out of the half-darkness. In the fender was a battered tin oil stove, a saucepan and two cups provided by Mr. Charrington. Winston lit the burner and set a pan of water to boil. He had brought an envelope full of victory coffee and some saccharin tablets. The clock's hand said 1720. It was 1920, really. She was coming at 1930. Folly, folly, his heart kept saying. Conscious, gratuitous, suicidal folly. Of all the crimes that a party member could commit, this one was the least possible to conceal. Actually, the idea had first floated into his head in the form of a vision, of the glass paperweight mirrored by the surface of the gate-leg table. As he had foreseen, Mr. Charrington had made no difficulty about letting the room. He was obviously glad of the few dollars that it would bring him. Nor did he seem shocked or become offensively knowing when it was made clear that Winston wanted the room for the purpose of a love affair.
Winston은 체링턴 씨의 가게 위층에 있는 초라한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창 옆에는 커다란 침대가 있고 그 위에는 떨어진 담요와 베갯잎도 씌우지 않은 베개가 있었다. 문자판에 12 숫자가 있는 구식 기계가 벽난로 위에서 똑딱거렸다. 구식의 접는 책상 위에는 지난번에 산 문진이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난로망 안에는 체링턴 씨가 마련한 찌그러진 양철 석유 난로와 소스팬과 컵이 두 개 있었다. 윈스턴은 버너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물을 올려놓았다. 승리 커피 한 봉지와 사카린정 몇 알을 가져왔던 것이다. 시계가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실상 19시 20분을 의미했다. 그녀가 19시 30분에 올 것이다. 윈스턴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어리석다. 어리석어. 의식적으로 불필요한 자살을 기도하는 바보. 당원이 범할 수 있는 온갖 범죄 중에서 이것이 가장 은폐하기 어려웠다. 사실 이 생각은 유리 문진의 모양이 책상 표면에 비치듯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예상했던 대로 체링턴 씨는 이 방을 빌려주는데 까다롭지 않았다. 그는 몇 달러를 버는 것만이 기쁜 모양이었다. 윈스턴이 분명히 정사를 나누기 위해 이 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충격을 받거나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흔해 빠진 소리를 늘어놓았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묘해서 윈스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사생활은 정말 중요한 거지요? 누구나 때로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장소가 생기면 장소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비밀을 지켜주는 게 예의인 것이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의 감시에 눈길이 그나마 덜한 무산계층 거주구역의 고물가게 그곳 2층에 있던 작은 방 기억하시죠? 체링턴 씨의 가게의 위층 2층 방 그 방이 이 가엾은 연인의 사랑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뭐예요? 그 누구냐? 우리 줄리아.
네네.
너무 그 복화술도 잘하고 비밀 장소도 참 많이 알고.
네.
네. 왕성한 나이예요. 26살.
그렇죠.
26살.
26살.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근데 이 시대는 네. 모든 게 이렇게 군대식이에요.
그러게요.
네. 말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시간도 군대식 시간으로 뭐
16시, 19시,
19시 20분 네. 이런 식이고 참 묘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박영희님께서는 당이 인간의 감정을 억압하고 그 때문에 생기는 신경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대목에서 한 말씀 하십니다. 빅 브라더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잘 이용해서 통제하고 있군요. 성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반대로 이용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정은홍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인간의 본성과 습성을 이용한 정치적 전략이 비겁하고 잔인하네요.
비겁합니다.
네, 그러게요.
잔인하고요. 이민경님께서 상상도 배운 것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죠. 저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이 생각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줄리아는 경험하지 못한 과거, 윈스턴이 말하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과거니까요.
네. 트위터로 소신무드님께서요. 어떤 상황에서든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재미있네요. 쾌락주의자 줄리아 매력 있어요. 소설 속 1984년에도 책 만드는 직종엔 여자들만 잔뜩 있었나 봐요. 줄리아가 여자들 냄새라면 이제 지겹다고 할 때 너무 웃겨 빵 터졌습니다. 네, 참고로요. 출판 편집자 절대 다수가 여성분이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줄리아에 대해서 토끼가 개를 피하듯이 그렇게 잘 영리하게 살고 있다. 이 표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귀여운 표현이네요.
네, 네. 강유미님께서 암담함 속에도 사랑의 감정은 자라고 희망이 피어나리라 믿어봅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얻어지겠죠. 동감입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도서출판 제인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세트를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세트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블루스코어 삼성카드홀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저지보이스 1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Everyone wanted a place where they could be alone occasionally. 누구나 가끔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체링턴 씨의 말을 들어보니 혼자만의 공간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예, 숲속의 빈터 그런 얘기겠죠. 제이슨 브라즈의 Only Human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 Thank you.